Where it bega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오디오 취재 파일입니다. 오늘이 벌써 불금입니다. 아, 내일이면 주말이네요. 이번 주말 드디어 2015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시작됩니다. 야구 팬들이 정말 손꼽아 기다리던 시즌이 발동을 거는 건데요. 오늘은 오디오 취재 파일 주간 특집으로 올겨울 스토브리그 내내 화제가 됐던 야신 김성근 감독 과연 올해 성공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팟캐스트를 준비했습니다. 김성근 감독 하면 뭐 사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야구계를 넘어서는 우리 사회 유명인사죠. 청와대 특강도 얼마 전에 했을 정도고요.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상식도 쌓을 겸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출연진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SBS 보도국 뉴미디어부의 이주형 기자입니다. 사회인 야구 19년 차고요. 김성근 감독과는 그 3년 전에 김성근 감독이 원더스 초대 감독으로 부임하던 때 한 1시간 정도 단독으로 인터뷰해서 현장 21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SBS 보도국 스포츠부 주영민 야구팀장 나와 있습니다. 그 작년에 SBS 스포츠죠. 베이스볼 S에서 김정준 당시 SBS 야구 해설위원 김성근 감독의 친아들이기도 한데요. 지금 한화이글스 전력 분석 코치죠. 김 코치와 같이 방송했었죠?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같이 방송했던 김정준 해설위원을 빌어서 제 이름을 알려드려야 더 확실할 것 같은데요. SBS 야구 팀장 맡고 있는 주영민입니다.
김 위원하고 친한가요?
아니요. 친하진 않고 같이 네. 방송하면서 뭐 네. 많은 대화를 나눴고 또 네. 끝나고 술도 한잔하면서 아, 네.
그럼 뭐 뒷얘기
제 이름 네. 얘기하면 김정준 위원이 알 정도는
아,
됩니다.
아.
놀라실 건 없고 놀라실 건 아니고요.
너무 없어 보인다. 네.
자, 다음 출연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SBS의 그 빌리빈이라고 할까요? 아, 이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알 테지만요, 이 세이버 매트릭스라고 하는 야구를 통계학적으로 접근해서 분석하는 시스템, 이 메이저리그에 아주 적극적으로 도입한 사람들이죠. 그 브래드 피트가 주연한 머니볼이라는 영화로도 잘 알려졌는데 이게 경영서적으로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었죠?
아, 예.
아, 예. 딴짓하지 마시고요.
아, 예.
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탕을 먹고 계십니다.
이성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아, 이 야구 팬들 사이에서도 그 잘 알려진 이 방면의 전문가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제가 빌리빈이라는 얘기는 아니신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야구 팬들 사이에서 이 세이버 매트리션으로 잘 알려진
빌리빈이라 보다 빌 제임스라고
빌 제임스 말해. 빌 제임스 네?
빌리빈과 빌리 제임스에 관심이 많은 기자입니다.
아, 하여튼 뭐 자기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저 빌리빈과 빌리 제임스에 관심이 많은 이성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이 기자 누구랑 친하죠?
예?
누구랑 친하죠?
아, 야구판에서요?
네, 뭐 김성훈 감독이랑 친한가요?
아니 뭐 그냥 얼굴 보면 아시겠죠, 저.
아, 네. 얼굴 보면 알 네. 정도. 아, 저도 뭐 얼굴 보면 좀 알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참고로 이 두 기자는 저와 함께 이 SBS 보도국 사회인 야구 팀인 이 배열학스에서 함께 그 사회인 야구를 하고 있죠. 네. 이성훈 기자는 우리 팀 선발 투수입니다, 그죠? 네, 작년에 또 여명석 그 우리 선발 투수가 올해 이제 은퇴를 하면서 그 거의 유일무이한 지금 선발 투수 겸 감독도 맡고 계시고.
지난주에 뭐 아까 정말 말씀드렸지만 예. 그 시즌 개막전은 3이닝 14실점을 하면서 아. 이제 그 뒤로는 야구 일을 네. 안 하고 있었는데
네.
꺼내시니 또
뭐 투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네. 던져야 되는 걸로
얼굴이 달아오르는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영민 기자는 뭐 일단 클린업 트리오를 치죠?
네.
아, 예.
클린하죠.
네. 포수부터 뭐 포수도 보고 이루수도 보고 외야수도 보고
포수를 그러니까 포수를 다 안 보려고 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들어가 보려고 타순에 들어가 보려고 포수를 시작을 했고요.
네.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관절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야로 옮겼다가 또 외야도 보고 합니다.
저희가 올해 유니폼을 굉장히 메이저리그급으로 새로 맞췄는데 제가 저도 지금 나이가 좀 있어서 배수진을 심정으로 백넘버를 제가 51번으로 바꿨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임시하지 않아요? 50일로 바꿨다는
저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아직 나올 때가 아니야. 나올 때 아니, 그, 아직 기다리고 있다.
듣는 사람들이
임시하면 되게 야구인만 소개를 하는 거
같아요. 이치로가 올해 거의 은퇴의 그 직전에서 이제 그 사실은 플로리다 말리스, 아 지금 바뀌었죠? 마이애미 말리스로 간대. 그런 심정으로 이치로의 원래 이치로의 원래 백넘버가 51번이라 저도 오늘 거의 은퇴를 간다는 심정에서. 근데 감독님 올해 제 포지션하고 저 타수는 어떻게 되나요?
아, 일단 나오시기만 하면 저희 팀의 원래 첫 번째 기조가 경로잖아요. 아, 나오기 어느 포지션이든.
아, 경로 그대로.
클린업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경로 그대로 클린업으로. 자, 임 기자.
예.
아,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아,
저는 이름이라도 좀 말씀해 주시고.
아, 우리 대동 뉴미디어부의 후배인 임찬종 기자. 그동안 특집으로 여러 편에서 저 서울대 교수 성희롱이랄까, 뭐 그다음 지난번에도 박근혜 정부 낙하산 특집. 이렇게 사회를 봤던 우리 뉴미디어부 임찬종이잖아요.
예, 뭐 저는 뭐 야구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요. 저는 사회인 야구도 안 하고 다만 좀 야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오늘 뭐 세 분이서 하면 좀 심심할 것 같아서 중간에 감초 역할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아, 본인 굉장히 메이저리그 팬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팬이긴 합니다. 근데 뭐 이성훈 기자처럼 뭐 이렇게 세이버 매트릭스에 능통한다거나 뭐 굉장히 전문적이진 않고요. 그냥 좋아하는 팀에 대해서 좀 성적에 대해서 잘 알고 선수들에 대해서 좀 아는 정도의 흔한 야구 팬입니다.
네, 쓸데없는 얘기까지만 하고요.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 야신 김성근 감독 올해는 성공할 것인가 이걸로 잡았습니다. 아, 우리가 원래는 좀 올해 프로야구 전반에 관해서 한번 점검해 보고 더불어서 뭐 강정호 선수나 어저께 홈런 쳐가지고 굉장히 그제 홈런 쳐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된 강정호 선수나 류현진 그다음에 추신수 선수 등등 알아보려고 했지만 우리 아무래도 이 야구 담당하는 기자들이 너무 주제가 넓으면 얘기하기가 오히려 어렵고 수박 겉핥기로 흐를 수가 있겠다라고 해서 주제를 좀 좁혔고요. 그래서 김성근 또 일반 대중의 관심사가 많은 김성근 감독을 가지고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보기로 했고요. 아, 처음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그 김성근 감독과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이제 만년 하위 팀으로 불렸죠. 작년에 꼴찌도 했고 올 김강국 부임 이후에 어떻게 지금 시즌을 준비해 왔고 해오고 있는지 우리 또 누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영민 팀장이 한번 네. 얘기해 주실래요?
김성근 감독 그 취임식에 그 대전 한밭 야구장에서 할 때 제가 갔었는데요.
네.
그때 처음 첫 마디로 하셨던 말씀이 기자회견에서 그 선수단 상견례를 처음 하고 프런트한테 대전에는 이발소가 없냐고 이렇게 물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적이 이렇게 안 좋은데 어떻게 머리를 저렇게 기르고 다닐 수 있느냐.
진짜?
예.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신적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고 또 그 김성훈 감독의 훈련 스타일을 딱 한마디로 대변했던 그때 기자회견 내용이 그러니까 김태균이는 서드, 그러니까 삼루에서 반 죽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처럼 뭐 그러니까 11월 마무리 훈련 시즌 끝나고 마무리 훈련부터 뭐 거의 그 한화의 그 훈련 사진 하나하나가 화제가 될 정도로 훈련을 그야말로 빡세게 했고요. 뭐 일본에서 이제 고치에서 하다가 오키나와로 전지훈련을 옮겼는데 계속 하는 내내 뭐 아침 8시부터 밤 늦게까지 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훈련을 했고 또 김성근 감독의 훈련 스타일을 딱 대변해 준 두 가지 단어를 꼽으라면 이제 펑고하고 도시락입니다.
밥 먹을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심 시간이 없어요. 일단 김성근 감독 스타일은 그러니까 훈련이 끝나고 틈틈이 가서 도시락을 먹고 나오는 거예요. 선수별로. 점심 시간이 있어서 한 시간 동안 딱 하고 쉬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뭐 거의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훈련을 시키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훈련 양에 있어서는 뭐 10개 구단 가운데 최고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김성훈 감독이 강조했던 부분은 그러니까 수비, 첫 번째가 수비, 그 다음 투수였거든요.
네.
그만큼 지난 시즌뿐만 아니라 최근 3년 동안 꼴찌를 하면서 한화가 실책이 제일 많고 또 방어율 평균 자책점이 제일 높았던 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정상적으로 돌려놓는데 이제 중점을 맞췄던 훈련이었고요. 아, 근데 뭐, 글쎄요. 제가 끝나고는 아직 김성훈 감독 인터뷰를 안 해봤는데, 여기저기 들려오는 얘기로는 만족을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도.
그 선수들 실력에 만족을 못 한다는 거.
그러니까, 감독 본인의 생각만큼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힘든 시즌이 될 것 같다라고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처음보다는 약간 발을 빼시는 그런 분위기인가요? 어떤 분위기인가요?
발을 뺀다기보다는요. 선수들을 네. 좀 자극한다고 봐야 되겠죠. 또 고도의 심리전에 선수들 이렇게 심리적으로 하나로 이렇게 묶는데 굉장히 능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선수를 좀 자극하는 이렇게 훈련시켜놓고도 모자라다고 하다니 뭐 이런 선수를 좀 화나게 할 수도 있고요. 오기를 발동시킬 수도 있고요. 또 지금 나이저 모건이라고 새로운 용병 굉장히 괴짜 용병으로 유명한데 그 용병하고도 뭐 2군 내려보냈다가 다시 불러들였다가 5일 만에 다시 2군 내려보냈다가 아무튼 또 길들이기를 하는 모습도 있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근데 저도 그 원더스 훈련하는 데를 예전에 한번 가봤는데 겨울에 그래서 그 진짜 밥 먹을 시간을 안 주더라고요. 도시락 밥차가 이렇게 와가지고 도시락을 쭉 뿌리면 훈련하다 가서 먹고 네네. 오고 또 훈련하고 이런 식으로 가던데 그 저는 그때 독립구단이고 뭐 일단은 좀 뭐 2군급 선수들 2군급 3군급 선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프로야구 1군 선수들도 지금 그럼요. 그렇게 하는 게 근데 사실 이게 운동선수들이 잘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락을 잘 먹으면 되겠죠.
아니 잘 먹으면 돼. 잘 먹는 것도
도시락 두 개 먹어도 돼요.
잘 먹는 것도 잘 먹는 건데 이제 프로 선수들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그 중에서 베테랑 선수들이 있을 것이고 성인 선수들인데 그 성인 선수들을 그렇게 훈련을 시킨다고 해서 정말 실력이 올라갈까 이런 의문도 들고 또 뭐 외국 같은 경우 보면 실제로 메이저리그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까지 뭐 감독이 훈련을 시키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게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글쎄요.
그 얘기는 좀 이따가 그 이성훈 기자가 좋아요. 김성근 감독이 왔을 때. 그 팀이 전과 후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면 그 결과가 나오겠죠. 뭐. 예. 여긴 조금 있다.
실제로 시즌이 굉장히 이제 흥미롭게 전망이 되는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김동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아시아 야구권에서 많은 지도자들이 이제 신봉하고 있는 어떤 야구 철학. 그러니까 야구는 몸의 기억이다. 선수의 기억에 선수의 몸 속에 이 끝없는 반복 연습을 통해서 기술을 몸에 습득을 시키고. 그러니까 연습을 당연히 많이 할수록 좋은 거죠. 많이 던지고 많이 휘두를수록 좋은 거고
그걸 생각이 통해서, 따라가기 전에 몸이 먼저 움직이죠. 그렇죠. 네. 뭐 이런 거죠.
기량이 발전한다는 그걸 통해서 는다라고 하는 철학을 갖고 계신 분이고 최근에 이제 많은 지도자들은 이제 메이저리그 스타일 그러니까 야구 선수의 몸은 소모품이고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 훈련은 이 소모품인 야구 선수의 몸을 다치게 할수 있고 지치게 할수 있고 오히려 이 부상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은 짧고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두 개의 상반되는 철학이 이제 올해 맞부딪히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올 시즌에 굉장히 흥미로운 볼거리죠.
그게 이제 관전 포인트.
참고로 제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효과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김성원 감독이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성공한 선수들이 많이 있어요 SK에. 네.
누가 있죠?
최정 선수도 그랬고요. 최정 선수가 정말 수비를 굉장히 못했던 그렇죠. 선수인데. 네. 정말 그 지옥 펑고를 계속 하면서 거듭났던 선수, 박정권 선수도 그렇고 정근우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렇게 해서 결국 SK 왕조라고 불릴 만한 강팀을 만들었고 그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또 좀 이따가 이제 이성훈 씨가 자세한 그 통계를 얘기를 해주겠지만 그 팀의 전과 후가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효과는 일단 김성훈 감독 훈련의 효과는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주영민 기자 얘기 들으면서 잠깐 하나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머리가 왜 이렇게 길어? 이렇게 이런 식의 어떤 얘기나 뭐 어떤 사고방식이나 교육관 같은 게 사실 프로야구 선수들, 일본 선수들은 또 다 머리도 붉은 선수들이고 성인 뭐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인데 그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뭐 훈련을 열심히 하고 뭐 지역 훈련 이건 좋은데 뭐 머리가 왜 기냐 뭐 머리를 쳐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 약간 좀 어떤가요 보시기에
그건 이제 네.
선수들은 어떤 반응을 갖고 있습니까?
그럼 이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네. 그야말로 구악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구태의연한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그 심리적인 자극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너 머리 깎고 이러진 않아요, 김성훈 감독. 너 머리 왜 이렇게 길어?
본인이 짧잖아요.
이러진 않는데 분위기상 하나둘씩 깎고 오니까 나도 깎아야 될 것 같은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그런 걸 굉장히 그러니까 선수들이 보통 지옥 훈련을 시키면 예전에 박정환 감독 그 청소년 대표로 4강 신화 이룬 다음에 국가대표 맡았을 때 뭐 최모 선수 하면서 이렇게 집단 이탈하고 막 이랬잖아요. 이런 훈련 못 하겠다. 근데 그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훈련인데 이걸 자발적으로 하게 만드는 그런 심리적인 컨트롤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라고 봐요 저는.
삿발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스포츠계에서 굉장히 이 스포츠계 문화에서 굉장히 독특한 이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분. 김선 감독 이전에도 사실 뭐 성적 부진한 팀 같은 경우에 선수들이 그렇죠. 알아서 머리 깎는 뭐 이런 머리 깎는다는 게 그냥 어떤 그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꼰대처럼 강요하는 이것만은 볼 수 없는 한국 스포츠판의 어떤 어떻게 보면
문화 중에 하나다.
팀워크를 만드는 어떤 상징으로서의 어떤 문화로서 자리매김해온 역사가 있긴 했죠.
그리고 신기한 게 이번에도 뭐 그 한화가 FA 세 명을 다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전부 김성훈 감독이 지역 훈련을 받으려고 온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김성훈 감독이 지역 훈련이 그렇게 막 선수들 입소문을 탈 거 아니에요. 뭐 야 저 죽는다 죽어. 그럼 누가 오고 싶어 하겠어요. 근데 나는 김성훈 감독 밑에서 한번 배워보고 싶다. 이런 선수들이 많고 또 송은범 선수 같은 경우는 SK 시절에서 겪었잖아요. 겪었기 때문에 그 악명 높은 지역 훈련을 알면서도 한화에 가고 싶어서 굉장히 막 저 좀 불러주세요라고까지 전화를 했던 그 정도로 김성훈 감독에 대한 그 존경심이라든가 뭐가 이렇게 추종하는 그런 마음이 선수를 자체에서 이렇게 우러나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계약금이나 이런 것 때문 아니고
아예 없었다고는 볼 수 없겠어.
그러니까 저를 잘 불러주세요. 그렇죠? 네. 그냥 불러주세요.
좋은 조건으로 네. 불러주세요.
네. 자 그러면 그 아까 그 얘기 좀 자세히 해봅시다. 그 하나가 마지막으로 포스트 시즌 나갔던 게 아마 2007년 네. 맞나요? 네. 네. 지난해 보면 이제 김웅룡 감독 지난해 맞습니까? 지난해인가 지지난해인가 2년, 2년 됐죠. 네. 김웅룡 감독 작년에 김태균, 이용규, 정근우 이 다 국가대표급 선수들인데 작년에 합류했고요. 이 선수들 데리고도 또 꼴찌를 했단 말이죠. 최근 하나가 왜 이렇게 못했는지 이성훈 기자 한번 좀 야구 통계학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십시오.
예, 네. 네, 뭐 사실 작년에 이제 이용규, 정근우 선수 와서 그 전에보다 7승 더 했어요. 그러니까 전력 높아진 건 맞고요. 높아졌지만 이제 워낙 이 갭이 컸기 때문에 또 꼴찌를 한 거고 뭐 최근 6시즌 중 5번 꼴찌했고 3년 연속 최소 득점, 최소 실점 했으니까 잘 못 치고 수비 못 하고 잘 못 던지고 이런
거 이길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왜 잘 못 던지고 잘 못 치냐?
선수들이 나쁩니까?
그렇죠. 잘 던지고 잘 던지는 투수가 없고 잘 못 치는 잘 치는 선수 타자가 없기 때문인데 그럼 왜 한화에는 이렇게 잘 던지는 투수가 오랫동안 없었고 잘 못 치는 타자가 이렇게 오랫동안 없었냐
잘 치는 보려면, 타자가 잘 치는 타자가
잘 치는 타자가 왜 없었냐를 보려면 이제 2000년대 중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한 2004년부터 2007년 사이가 이제 한국 프로야구의 어떤 시기냐면 그 이제 그 전에 한국 프로야구의 최전성기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러니까 한 90년대 중반 93년부터 한 97년 사이에 그때 어린이로서 야구 선수의 내가 야구 선수가 돼야겠다라는 꿈을 갖기 시작한 친구들이 그때 들어오기 시작. 그래서 그때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프로야구를 많이 들어와. 오승환, 유현진, 윤성민, 양현종, 김광현 이런 뭐 강정호까지. 그 최근에 해외에 진출했거나 해외 진출설이 나왔거나 하는 한국 프로야구를 지금 현재 한국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스타들이 이 시기에 나 프로에 들어오는데 이때 하나가 뭐라냐면 선수를 안 뽑아요. 이 시기 2004년부터 2007년 사이에. 신인 드래프트에서 제일 적은 선수를 뽑은 팀이 하나입니다. 그때 2004년 6명, 2005년 4명, 2006년 7명, 2007년 8명을 뽑아요.
왜 그랬죠?
뭐 그거에 대해서 되게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승을 해가지고 좀 약간
그런 부분도 있었고 김인식이라는 명장이 있으면 뭐 선수 필요 있어 라고 보는 굉장히 약간 구시대적인 야구관을 가진 조직 문화도 있었고 이때 두산이 40명 뽑고 삼성이 41명 뽑고 뭐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숫자가 다 2차 그 2라운드 이후에만 뽑은 선수들다 이게 사실 근데 야구 선수라는 게 어릴 때 잘했다고 해도 프로에 가서 잘할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신인 드래프트 무조건 많이 뽑는 게 중요하거든요.
누가 터질지 모르는
그럼요.
거죠. 그럼요. 아 근데 많이 뽑으려면 자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무조건
근데 한화 그룹이 자금이 없어서 선수를 못 뽑았다고 뭐, 보기는 사실
2라운드 이후 선수들은 그렇게 그럼요. 계약금이나 이런 게 많이 비싼 선수들은
아니에요. 8라운드 9라운드 네. 선수를 돈이 없어서 못 뽑는 건 이건 말이 안 되고
그냥 안 뽑은 거네요.
그럼요. 안 뽑은 거예요. 이때 5라운드 밑에 뽑힌 선수들이 뭐 두산의 오재원, 양의주, 최주환 지금 SK의 이명기, 롯데 전준우 이런 선수들이
주전급인데
다 5라운드 아래에요?
그 한화가 안 뽑았는데 딴 팀이 데려간 뭐 이때 김현수, 서건창 같은 신구 선수도 있더라 그래서 이때 약해진 그 어린 선수들의 저변 이게 그 이후에 굉장히 큰 뭐랄까 하나의 전력을 약화시킨 이유 중에 하나였고.
아무래도 선수, 좋은 선수들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시기에 선수를 많이 안 뽑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예. 그 저변이 약하다.
그 일단. 국가가 되게 오래 갔고.
선수 육성에 네. 투자를 하지 않았던 거죠. 예. 2군 구장도 없었어요.
이제 이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네. 작년에. 네.
서산 구장이 완공돼서 이제 공격적으로 돌아가기 전 2013년. 아. 현재 우리 프로야구 2군 구장 중에 두 번째로 늦게 지어진 구장입니다. 아. 제일 늦게 지어진 게 작년에 완공된 기아의 한평. 아. 그래서 기아가 똑같은 이유예요. 기아도 드래프트 못하고 2군에 투자 안 해서 네.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마 이 어려움이 굉장히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한국 프로야구가 한 번 약체로 전락하면 굉장히 오랜 올라오는데 오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왜냐하면 프로 이 리그의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신인 선수들이 프로로 들어와서 성장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예. 아, 그렇겠네요.
류현진 오승환처럼 데뷔하자마자 소위 말 리그를 씹어먹는 이런 네. 이런 선수들이 등장하기 할 확률이 점점 낮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메이저 리그는 사실상 그런 선수가 없죠. 그러니까 신인으로 굉장히 되자마자 드물죠. 거의 없다고
아, 마이크 트라우트 뭐 브라이스 하퍼 이런 네. 천재들이 아닌 이상. 네.
자, 이런 팀에 이제 김성근 감독이 어쨌든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팬들의 기대도 그렇고 뭐 거기 구단의 기대도 그렇고 뭐 그 지역 사람들의 기대는 더할 나위 없고 그 지역 저 사실 하나 팬들이 김성근 감독 불러오라고 해가지고 구단에서
선수 팬들이 만들어준 거죠.
예, 예, 예. 자, 김성근 감독이 지금까지 쭉 보면 오기 전과 후 팀들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일단 김성 감독은 통산 승률이 5할 4푼 4리세요.
그러니까 높은 건가요?
500경기 이상 지휘한 감독 님들 중에는 3입니다. 네. 5할 9푼 6리에 김영덕 감독 예전. 5할 4푼 7리에 김웅룡 감독한테 살짝 뒤져서 3인데 이제 주목해야 될 건 김영덕, 김웅룡 감독님이 맡으셨던 팀이랑 김성 감독이 맡았던 팀은 이 배경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김성 예. 감독은 맡을 때마다 약체 팀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예. 맡은 팀들 중에 5할이 넘는 팀이 아무 팀도 없어요.
그 전에. 네. 그 전에.
맡기 전에. 예. 맡기 전에 맞기 전 팀들의 평균 승률이 4할 2푼 5리요. 90년 삼성을 제외하고는 아무 팀도 포스트 시즌에 오르지 못. 그야말로 이제 하위 팀, 꼴찌 팀을 맡아서 그 다음 그냥 김성 감독이 맡은 직후의 승률이 5할 7푼 8리가 돼요.
평균 승률보다 높네요. 그러면
훨씬 본인의 높죠. 훨씬 높고 네. 모든 팀이 맡았던 모든 팀의 승률이 상승하고 6개 팀인데 모든 팀의 승률이 상승하고. 모든 팀이 포스트 시즌하고 모든 팀이 5할 넘은 한미일 야구 역사를 통해서 맡았던 모든 팀을 5할 이상 승률로 끌어올린 감독은 없습니다.
유일한가요?
네. 세부적인 기록을 보면 평균 득점이 9%가 상승하고 모든 팀의 평균 득점이 올라가는데 평균을 내면 평균 득점이 9% 올라가고 평균 실점이 18% 하락해요. 공수가 다 좋아진다.
수비가 특히 좋아지겠네요. 공격보다도. 예.
작년 이 득실점의 이 비율을 적용하면 이제 674 득점에 732 실점이 되는데, 이러면 뭐 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득실점으로 이제 승률을 예상 승률을 계산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674 득점에 732 실점이면 승률이 4할 5푼 9리가 돼요. 작년 승률이 3할 8푼 9리였으니까
한화의 작년 승률이
한화의 작년 승률이 3할 8푼 9리였는데 작년보다 8승을 더하면 이 승률이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재미로 보자면 김성 감독
그래도 5할이 안 되네요. 그래도
그 말씀 좀 이따 들 텐데
예, 예.
김성 감독의 능력을 플러스 8승이다 플러스 8승 이 플러스 8승이라는 게 얼마 대단하냐면 그 WAR이라고 요즘 야구판에서 이렇게 이야기되는 예. 수치가 있잖아요.
예.
후보 선수 대비 승리 기여
그러니까 에버러지 선수 그렇죠. 대비죠.
아니요
후보 선수 대비.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를 그렇죠. WAR이라고 하죠. 예.
쉽게 말하면 이 선수가 몇 승을 창출했느냐를 보여주는 수치인데 작년에 우리 리그 1등이 강정우 선수예요. 9승입니다. 9승. 그다음에 작년 MVP 받았던 서건창 선수가 7.5승이거든요.
예.
김성근 감독이 8승이면
MVP
선수 한 명 영입한 거라고 보면 뭐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에 작년에 MVP 차였던 마이크 트라우시 7.8
예.
크레이튼 커쇼가 7.2 예. 그러니까 뭐 김성 감독
커쇼가 7.2
예. 김성 감독의 지금까지 능력은 MVP급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아까 이제 그래도 5할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세 명의 FA 선수 영입 있잖아요.
예.
FA 선수들 세 명
누구죠?
선발 투수 배영수, 배영수 송은범, 그다음에 권혁. 권투수인 권혁 세 예. 명인데 이 세 명은 뭐 지금까지의 해온 퍼포먼스를 보면 충분히 세 명 앞에서 5승 이상을 팀에 더해줄 수 있는 선수다.
배영수는 뭐 개인적으로 약간 의외인 것 같기도 하고요. 김성근 감독이 배영수를 부른 이유는 뭘까요?
배영수 네. 가능성을 본 거죠.
가능성.
김성근 감독의 특징이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선수는 버리지 않는다.
그렇죠.
자기가 포기할 때까지 그러니까 누구도 하겠다는 선수를 김성근 감독은 너 그만둬라. 이제 나이 찼으니까 나 힘들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달리기라도 잘하면 대주자로도 성공할 수 있다는 철학을 가진
그래서 양반이죠. 충분히 배영수는 경험도 많고 현역 최다생이잖아요. 우리나라 투수 중에. 그런 투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식으로라도 만들어서 다시 올려놓을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리고 작년에 하나의 이제 4, 5 선발을 보면 거의 리그 최악 수준의 투수들이었거든요. 그 선수들을 배영수 선수는 사실 뭐 이제 나이가 들었다고는 하지만 작년까지도 그 리그 평균 이상의 선발 투수였고 리그 최악의 투수를 평균 이상의 선발 투수가 대체했을 때 오는 효과는 상당하다고 봐야죠.
배영 선수의 현재 기량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타자하고 싸움하는 테크닉은 대한민국 최고예요.
팀의 어떤 투수진의 리더로서의 역할도 기대를 하시는
리더 역할도 해줄 수 있고 걔는 경험이 많잖아. 이길 경험이 많잖아. 이겼던 경험이. 이거는 우리한테 플러스죠.
보직은 당연히 선발로 생각하고 계신 거죠?
좀 선발로 해줘. 네.
자, 그 이제 좀 그 김성근 감독 그 개인적인 좀 인간적인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 얘기는 우리 저 주영민 기자가 조금 작년에 그 아무래도 저 김 감독 아들인 김정준 위원하고 방송 같이 했으니까
술은 그, 이성훈 기자가 더 많이 먹어요.
아닙니다. 그 어떤 것 같습니까? 부자 관계 이렇게 보면 뭐 대충 아들을 보면 아버지도 알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준 해설위원과 김성근 감독은 부자 관계 그 이상이죠. 그러니까
부자 관계 이상이다.
아버지와 아들이면서 스승과 제자이면서 멘토이면서 어쨌든 절대적인 그러니까 부자 관계가 절대적인 믿음으로 정말 그러니까 똘똘 뭉쳐 있는.
야구 철학도 공유하는.
그럼요.
좀 다른 거 없어요?
공유한다기보다는 이제 신봉한다는 정도까지
아들이 아버지.
네, 아들이 아버지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 김정준 의원이 이제 우리나라의 최초라고 볼 수 있겠죠. 전력 분석이라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경기를 선수와 경기를 분석하는 그 전문 요원으로는 거의 뭐 최초라고 볼 수 있는.
LG에서 있었죠.
그런가요? 네, LG에서 최초인가요?
최초. 라고 봐도 뭐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1세대. 1세대.
그때 이제 김성원 감독, LG 감독 시절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SK에서 꽃을 피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쨌든 야구를 보는 시각이 비슷하다고 봐야죠.
근데 부자가. 보통 보면 그렇게 이제 뭐 우리가 사회 다른 부분에서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땡겨오거나 자기 일하는데 그러면 본인도 불편하고 서로 불편하고 근데 밖에서 보는 눈도 그래서 좀 그래 보이는데 특별히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감독님 하면서 굉장히 아주 잘 따르고요.
아 현장에서 감독님이라고
부르는 거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좀 그렇겠죠. 예. 김성근 감독도
뭐라고 부릅니까? 김코치라고 부르나요?
정준이라 그러죠.
발음이 좋아요. 정준아 이렇게 부를까요?
증준이가 되나요?
정준 발음 잘 모르죠. 못하실 것 같은데.
마 정준이 되나요? 뭐 근데 이번에도 이제 김성근 감독이 되면서 아들한테 그 굉장히 근데 아들이 해설위원인 걸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항상 챙겨 보시고 뭐 이렇게 모니터도 해주시고 너 이건 좀 이렇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김성환 감독이 워낙 꼼꼼하신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코치도 많이 해주시고 아들이 이렇게 그래도 SBS에서 간판 해설위원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자랑스러워하셨다고 하는데 막상 이제 해설위원으로 더 커나가길 바라셨는데 본인이 당신이 이제 딱 다시 감독이 되니까 또 아들하고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성적이.
그래서 아들한테 의견을 물어봤대요. 그래서 너 올래? 그랬더니 김정준 의원이 아버지 안 가겠습니다. 그랬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그냥 김정준 의원이 항상 했던 얘기가 현장에서 보는 것과 해설을 하면서 보는 야구가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현장에서 몰랐던 걸 해설을 하면서 더 많이 배운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해설위원들이 현장으로 복귀해서 지도자로서 성공하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제 정말 많은 걸 깨닫는다고 김성근 감독도 그렇지만 김정준 의원도 굉장히 항상 배우고 깨닫고 이런 거에 공부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공부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 김정준 의원을 결국 돌려놓은 건 어머니였습니다.
어떤 말씀을?
아버지를 도와주려나.
심플하게 말씀하셨네요.
아버지를 도와주려나. 네. 아버지를 도와주려나. 그래서 네. 김종진 의원이 그런데요. 네. 김종진 의원이 엄마 말은 절대 거역을 못하겠다.
그래서
아버지 말은 살짝 거역하려고 했는데 어머니 말은 거역을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그 한마디에 그래서 그날 술을 좀 많이 먹었어요 저희.
아.
그게 마지막
쪽파티 한다.
쪽파티 하는 날 이제 네. 고민하다 그때 다 놀랐죠 저희. 네. 그때 SBS 스포츠 그 베이스볼 팀들 다 모였었거든요. 네. 한 30명 네. 이렇게 모였는데 그때
아나,
그때가
아나운서
배지연
김민아 아나운서
김민아 바뀌었죠.
김민아 아나운서도 왔나요?
배씨 꺼내지 마십시오. 아. 김민아 아나운서도 오고 뭐 다 네. 아나운서도 왔고 뭐 리포터도 왔고 이제 다 있었죠. PD들하고 예. 뭐 제작진들 다 있었는데 그때 많이 놀랐었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예. 아, 그 전에 전혀 이런 거 저 얘기 안 하고 공개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즌이 끝나면 이제 바로 베이스볼 팀들은 다음 시즌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해설위원이 만약에 그
큰일이죠.
바뀌면
예. 공간 빈 공간이 생기면 예. 바로 다음 해설위원을 부스터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 사실 이제 그런 뭐 조금의 언질도 주지 않다가 갑자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정말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제 고민 많이 했더라고요. 예. 고민 많이 하고 바로 내일 고치 간다 그러더라고요.
아, 바로
그 다음 날에 그 마무리 훈련 할 때였던 것 같아요. 마무리 훈련 때에서 아, 그러냐고 뭐 그래서 뭐 참. 아 마지막에 I'll be back을 외치고 왔습니다. 아,
다시
네, 다시 한화에서 3년 하고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3년을 할지 더 할지는 모르죠.
계약이 일단 3년인가요?
김성근
일단 김성근 감독이 그러니까. 예, 아,
근데 좀 김종준 위원과의 마지막 자리 좀 말씀하시니까 저는 김종준이랑 마지막으로 봤던 게 그때 11월 어느 날 어느 토요일이었는데 그 상암동에 있는 그 Y 모 방송사 밑에 있는 맥주집에서 맥주를 먹고 있었는데 그때가
YTN이요?
얘기해도 네.
통일 얘기해도 되죠.
아, YTN을 몰랐나
봐. 아, 네. 아,
이름이 알본 줄
알았어. YTN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근데 김성 감독이 어디로 가냐 막 이 거취가 한참 막 화제가 되고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아, 하나 가시기 전에 네. 결정되기 전에. 예.
그래서 먹고 있었는데 김 의원이 갑자기 핸드폰을 보고 우리 아버지 하나가 그러신 거예요.
아.
봤더니 YTN 기사예요.
아, 기사로?
아, 기사로 자기 먹고 있는 건물에 위에서
아는 몰랐던 거네 그러면
YTN 특종을 YTN 미대에서 물을 먹으면서 맥주를 먹어서 물을 먹으면
김준일 의원이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요 정말 몰랐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말씀 안 하신대요 그런 거.
아.
그런 얘기 안 해.
근데 뭐 김정준 위원 얘기를 이제 여러 가지 했고 아까 근데 야구 철학 얘기도 하시고 김성근 감독이 팀을 맡았을 때 어떤 식으로 팀이 달라지는지 통계적으로 분석도 해주셨는데 근데 구체적으로 그럼 정말 김성근 야구에 어떤 점이 특별하길래 제가 아까 훈련 얘기도 하셨지만 뭐 어떤 점이 좀 다르길래 좀 이런 다른 효과들이 나오는 건지 좀 이성훈 기자가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그 상당히 어려운 질문 같아.
아니 어쨌든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이거 뭘 잘하시는 건지 어떤 점이 좀 있어서 다른 건지
느끼죠. 제 생각은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정신적인 부분이 굉장히 커요.
더 크다 오히려 네, 훈련 막 빡세게 시키는 네. 것보다 정신적인 거.
그러니까 빡세게 그러니까 그 빡센 지옥 훈련을 이겨낼 수 있는 정신력을 일단 먼저 만드는 네. 스타일이거든요. 네. 무조건 그냥 갖다 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김성환 감독이 그 전지 훈련에서 이런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펑고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예.
그러니까 김성환 감독 펑고 스타일이 어떤 거냐면 다른 팀들은 그러니까 3루수가 있으면 백업 한 3명 있잖아요. 그러면 3명이 돌아가면서 이제 한 번씩 받고 던지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펑고라고 하시는 거는 이제 배트로 그렇죠. 공을 쳐서
수비 훈련이라 수비 훈련. 네. 예. 감독이 쳐주고 예. 이제 수비 예. 훈련 예. 훈련인데 김성환 감독 스타일은 한 명 세워놓고 그 선수한테만 계속 쳐요.
아.
그러니까 이거 딱
실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실시간을 안 주죠. 네.
그리고 본인도 엄청 힘들어요. 그게 그
본인도 굉장히 힘들죠.
펑고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이성훈 네. 우리 사회인 야구 감독님 펑고 한 30개 치면 헛스윙해요. 갑자기 비거리 짧아지고
대공에 제가 3진을 나요.
그래서 야수들이 점점 네.
그 전진 수비
전진 수비를 하게 되는데 네. 그거를 하기 위해서 김성환 감독도 뭐 굉장히 운동을 많이 예. 하긴 하지만 그래서 왜 이게 선수들을 힘들게 펑고를 하십니까? 본인도 힘든데. 예. 근데 펑고는 대화라고 그랬어요. 김성환 감독이.
그러니까, 펑고는 대화다?
네. 펑고는 대화다. 그러니까 아, 나는 좀, 아. 얘가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타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 앞으로 절대 치지 않아요. 선수는 막 달려가서 슬라이딩해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일로 칠게 하고 눈빛으로 자기는 주면 그 공을 따라서 선수는 와서 내가 던지는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듯이 내가 던지는 걸 받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로 화답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서로의 공감, 그러니까 교감이 생긴대요. 예. 그러니까 일부러 어렵게만 쳐주려고 하면 아, 골탕 먹인다 열받을 수도 있는데 예. 그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그 선수의 그러니까 서로의 마음이 오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선수들이 이제 감독을 믿고 감독은 선수를 믿고 이러면서 단지 지옥 훈련만이 아니라 그런 지옥 훈련이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 주변의 그 정신적인 그 배경을 만들어주는 힘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뭐 그 전에 중반에 이승엽 선수 때문에 일본 출장 갔을 때 뭐 일본의 야구 해설자 한 명이랑 뭐 우연히 합석을 하게 돼가지고 들은 얘기는 뭐 저한테 아시아 최고의 투수 원 포인트 코치
인스트럭터라고
아가 누군지 아냐 모르겠는데요 김성근 아시아 최고의 타자 원 포인트 코치가 누군지 아냐 김성근 그러니까
원 포인트 코치라고 하면 그딱 보고 있다가
선수를 보고
뭐가 잘못된지 딱 네. 집어주는
이 선수를 네. 향상시키기 위해서 뭘 하면 되는지에 대한 감각이 아시아 최고라고 뭐 제가 한국 기자니까 과장으로 했는지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그때가 김성 감독이 그 일본 이승엽 선수가 있었던 지바로 때에서 이제 코치하실 때거든요. 네. 그런 게 있었고
한국 실제로 야구에 이승엽 선수가 그래서 그 당시 김성근 감독 코치를 받고 성적이 많이 향상이 됐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네, 그렇고 뭐 한국 야구에 사실 뭐 김성 감독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지만 사실 야구 모든 야구인들이 김성 감독 야구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조차 이제 부인하지 못하는 건 김 감독이 선수를 보는 눈 그리고 선수 그 기량을 단기간에 향상시키는 능력. 예. 이거는 정말 한국 최고다. 예. 그래서 뭐 사실 지금 모든 감독들이 엄청 신경 쓰고 두려워해요. 한화를.
선수들의 신뢰가 올라갈 거다.
한화한테는 꼭 이기고 싶어 하는 팀들이 많습니다.
어떤 팀이 그런 거예요?
알고 싶으세요?
알고 LG 아닌가? LG. LG.
사실 선수들도 되게 이제 주목하는 게 만약에 한화가 이제 저 훈련 방법으로 성적이 난다. 그럼 이제 우리의 이후에 이제 삶의 질이 바뀌게.
아, 우리도 훈련을 지옥 훈련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반대로 한화 선수들은 뭐 한화 선수뿐만 아니라 그 전에 김성 감독의 지도를 받았던 모든 팀의 선수들의 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훈련을 이렇게 했는데 진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아, 그러니까 억울해서
우승. 억울해서 이겨야 된다.
예. 그렇죠. SK 선수들이 그런 말을 했었죠. 예.
자, 감독님, 이제, 정말 돌아오셨습니다. 좀, 돌아오시고 나서 펼쳐 보이고 싶으신 야구에 대한 어떤 철학도 좀 듣고 싶습니다.
뭐, 그런 철학이 어딨어요. 야구를 안 간 거는 이기기 위해서 싸워하는 거니까. 그게 집중하는 것밖에 없죠.
자, 이번, 지금, 오늘 팟캐스트는 야신 김성근 감독 과연 올해 성공할 것인가? 이걸 주제로 이제 팟캐스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번 오프 시즌이 또 이게 참 재밌는 게, 김 감독의 어떤 그 야구, 그 다음에 하나 훈련하고 있는 훈련장의 모습, 이런 게 또 화제가 되면서, 더불어서 그 김성근 감독의 야구 철학과는 조금 다른 스타일의 야구를 해보겠다. 추구하는 이런 감독들이 또 같이 이렇게 비교가 되면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특히 뭐 SK 김용희 감독이랄까. 뭐 이랬는데 그 어떻게 보십니까? 그 요즘 그 뭐 요 야구계에서 자 김성근 감독 과연 성공할 것인가 요거를 둘러싼 이 뭐 기자들 사이 얘기보다는 전반적인 그 야구계 얘기랄까 이런 게 혹시 들으신 거 있으면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롯데 선수들이 대부분 하는 소리가 롯데가 이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잖아요.
네, 많았죠. 네,
CCTV 파문 뭐 하면서 지금 FA도 세 명 다 네. 나가고. 굉장히 팀이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분위기가 되게 밝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래요?
예, 밝고 대부분 하는 얘기가 다시 로이스터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
로이스터
예, 예전에
예, 그 얘기를 선수들마다 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얘기는 이제 그만큼 더 선수들한테 자유를 주고 아무래도 지금 선수들이 많이 위축돼 있기 때문에 또 이종훈 신인 감독이 아직 프로 감독 경험이 없다 보니까 선수들을 좀 이제 믿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 선수들은 로이스터 시절을 떠올리면서 그때 좋았잖아요. 로이스터 시절에
그쵸.
뭐 성적도 네. 제일 좋았죠 최근에는. 그래서 이제 그때를 떠올리면서 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분위기는 롯데의 그 자율야구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 보였고요. SK 같은 경우는 일단 전력면으로 봤을 때 작년보다 훨씬 좋아졌거든요. 네. 여러 가지로 뭐 정우람 선수도 돌아오고 박진만 선수도 돌아왔고
윤희상.
윤희상도 돌아왔고 그러니까 절 FA 다 잡았고. 네. 그러니까 뭐 전력이 완전 플러스 거의 유일하게 플러스 된 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 빼고요.
하나 아, 그렇죠. 예, 네, 하나 빼고. 그래서 뭐 팀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또 다 어느 정도 경험들이 많은 선수이기 네. 때문에 아 자율적으로 자율적인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해태는 어떤가요? 그
기아.
기아. 기아. 아, 너무 아, 제가 좀 노력 야구다 보니까 지금 경로대로 지금 예. 타선.
해태는
아,
요새 버터칩 잘 팔리고 있답니다.
아, 이게 참. 기아에 김기태 감독도 뭐 옛날 뭐 보면 형님 야구 해가지고 좀 선수들한테 심히
김기태 감독이 김기태 감독의 멘토가 김성훈 감독이에요. 아.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좀 선수를 대하는 건 조금
달라요. 다른데 네. 자유를 주면서도 또 심리전에 굉장히 강해요. 김기태 감독이.
아 김기태 네, 감독도?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고 네. 선수들한테 윽박 지르지 않고 굉장히 부드럽고 선수를 이해해 주면서 1대1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선수를 하나로 뭉쳐가는 스타일인데 어쨌든 김기태 감독이 돌아오면 그 LG 감독 처음 맡고 그 모레알 팀이라는 LG가 하나로 뭉쳐서 10년 만에 플레이오프도 가고 했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서 김기태 감독이 뭐 이렇게 인터뷰 같은 것도 굉장히 부드럽게 하고 선수들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자유를 많이 주면서 하는 것 같지만
손가락 막 이렇게
예, 했었죠. 예. 그런 그 김기태 감독 스타일을 보시면 곤조가 있습니다.
아, 곤조가 아, 있어요.
곤조라는 예, 말은
예전에 그 한번 SK하고 그 파문이 있었죠.
예, 그
예, 그래서 조계현 수석코치하고 예, 그때 예. 약간 실랑이가 있었던 장면이
대타내고 뭐 그때. 예.
아직 곤조를 찾아보시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게 말 실수가
아니고 말 실수는 아니고 이제 어. 이해를 못 하시는
기계가 아주
아니 근데
대단하신 분입니다. 예. 아, 그래가지고 제가 가장
기계 아 기계 아,
곤조를 기계로 해석하는
후연직이라고 하시고 예. 사나이의 기계 이렇게
남자죠 한마디로 예.
상남자 요즘 예. 표현으로
그래가지고 예. 그 굉장히 선수를 잘 다뤄요.
아 근데 저 봐 제가 아까 이미 제가 LG 팬이라는 게 공개가 됐으니까 말 나온 김에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근데 김기태 감독은 LG에서 왜 나가신 거예요?
뭔가 그 기계가 넘쳐서 그냥 나가신 거 아닌가요?
그것도 이제 곤조와 연관이
아니 이제 솔직히
확실히 그거 맞아요.
어, 그거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솔직히 맞아요. 솔직히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욱하는 게 있어요. 어.
그러니까 왜 욱한 거예요?
아 내가 형님인데 그래도 뭐 가업 알덩이
아니 그러니까 형님인데 뭐가 문제였대요? 저 정말
아, 몰라서 나무하고 있습니다.
저 뭐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 알고서 짜 뭐 형씨 여러분
그때 이제 건데. 겉으로 드러난 건 그런 거였어요. 그때 그 전에 전 게임이었나 전전 게임이었나 한화하고 그 난투국이 한번 있었잖아요.
뭐
그 예, 예. 저기 난투국이라기보다는 이제 벤치 클리어링이 예, 있었죠.
이른바 벤치 클리어링.
예. 점점 멘트가 세지는데 예. 벤치 클리어링이 그 있었잖아요. 정찬원 선수 계면서 예, 예, 예. 정근호하고.
예.
그때 선수들이 다 나가서 막 하면서 그때 꼴찌 최하위 달릴 때죠.
그 당시
예. 네, 근데
하지만
근데 하지 말라고 김기태 감독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선수들이 이제 다 같이 몰려 나간 건데 네. 그 다음 날인가 다 삭발을 하고 왔어요.
LG 선수들.
네, LG 예. 선수들이 그걸 보고 김기태 감독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나 때문에 애들이 저렇게 마음을 다쳤구나. 아. 근데 선수들은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었으니까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자라는 걸로 했는데. 내가 애들을 잘 가르치지 못해서 애들이 저렇게 힘들어하는구나라는 것 때문에 힘들어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여기서 뭔가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극약 처방을 하지 않으면 이 팀은 뭔가 반전을 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당시에 연패하고 뭐 이러고
그쵸. 예. 그래서 선수들은 삭발로 그 뭔가 반전을 꾀하려고 했지만 김기태 감독은 사퇴로 굉장히 극단적인 처방을 한 거죠.
감독은 뭐 이렇게 야구 인생이 이렇게 초강수를 굉장히 즐겨하신대. 아, 벼랑 끝에 굉장히
예.
본인을 많이 세우고 예. 벼랑 끝에서 던지는 뭐 이런
승부수.
굉장히 저 사람 왜 저래? 약간 이, 이런 승부수를 굉장히 많이 던져 왔고
예.
선수 시절부터
예.
그리고 어떤 선수 시절부터 워낙 이 강력한 카리스마와 우리.
예.
아 선수 시절부터요?
그럼요.
그럼요. 쌍방울의 주장이에요.
네, 최고의 주장이었다 그래요. 네.
어느 누구도 이 정말 이 범접하지 못한 그냥 정말 후배들이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주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감독 때 약간 뭐 부드럽게 한다고 해서 선수들이 이렇게 덤벼들 수가 없는
예.
이미 카리스마 쌓아놓고
있는 사람이고 예.
그 SK 김용원 감독도 예. 마찬가지고
그렇죠.
되게 젠틀하게 보이시지만 그 현역 시절 보스 시절에 네. 딱 쌓아온 이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결사 비슷하게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우리 팀에 예를 들어서 후배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 네. 그러면은 대신 나가서 다 해결해주고 뭐 이런 걸 되게 잘했다 그래요.
이제 김기태 감독은 그렇고요. 예.
자, 뭐 시간이 이제 꽤 흘러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번 시즌 한번 전망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이성훈 기자가 김성근 감독이 그 8승이라고 했나요?
평균적으로 그렇다.
MVP급의 활약을 보여줄 것 같다.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그랬다.
지금까지 그랬다. 라고 했는데 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올 시즌 전망 이런 보통 4강 꼽고 뭐 포스트시즌을 가니 많이 이러잖아요. 그럼 재미가 좀 없으니까 딱 두 팀만 우리 SBS 야구 팀이 꼽는 한 두 팀 정도를 김성근 감독이 잘하지만 이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는 좀 모르겠어요.
2강
그렇죠. 2강 한번 순서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올 시즌 2강
이런 거 먼저 한번 손해 들어.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세 팀을 꼽았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뭐 세 팀 하시죠.
두 팀을 꼽으라면 전 삼성 넥센이 아닐까 넥센. 싶어요. 올해
작년에 네. 뭐 코리안 시리즈에서 붙었던. 네. 네.
그러니까 넥센이 강정호가 빠지긴 했지만 굉장히 일단 방망이가 너무 좋은 팀이기 때문에 네. 물론 변수는 많이 있죠. 그 용병 투수들이 잘 해줘야 된다는 게 있고
타자도 LG에서 네. 나간
마운드에서의 변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 화력이면은 저는 삼성하고 삼성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 꼽으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K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SK도 이렇게 한 3강 정도를 형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는 몇 등쯤 할까요?
하나는 이제 글쎄요 4위 싸움을 하겠죠. 이번에 와일드카드가 있기 때문에 와일드카드가 신설됐기 때문에 예. 뭐 5위만 해도 어찌 됐든 가을 야구를 뭐 최대 두 경기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네.
이성훈 기자는 어떻습니까?
네, 저도 중민섭이 생각하고 같고요.
삼성 뭐 팀장이라고 좀
아니요 정말로 저도...
이건 너무나 자명한 객관적인
삼강 넥센보다 SK가 조금 더 낫지 않나
맞다. 싶어요. 아,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전력의 순증분이 있고 게다가 SK는 작년에 외국인 선수의 덕을 거의 못 본 팀들 중에 하나거든요. 대로는 외국인 선수가 망하고 그 물론 후반기에 온 이제 베너트가 제대로 해가지고 그 막판에 좀 치고 올라왔지만 어쨌든 SK가 작년에 그 많은 악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위를 한 팀이거든요. 플레이오프 직전 올해였으면 플레이오프를 가는 순이었고 작년보다는 훨씬 지금 좋은 스펙을 보여줬던 용병들이 와 있고 게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희상, 정우람, 게다가 박효주 선수도 지금 예. 있으면 6월 달에도 돌아올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SK가 굉장히 강하지 않나.
LG는 좀 어떨 것 같으세요?
LG도 뭐
항상 작년에도 기적의 포스트 진출을
이끌어. 넥센 얘기하는데 LG에서 나가는 희망사항이
중위권으로 예상합니다. 중위권.
LG가 아마 용병 때문에 시즌 초반에 골치가 좀 아플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사고 지금
제가 전에 네. 그 취재바이로 담아 썼는데 루카스 아렐이라는 투수가 제구가 그렇죠. 굉장히 문제거든요. 지금 최근 한 4, 5년 사이 한국에 온 투수들 중에 제구 그 볼넷 타율이 제일 높았던
그 트리플 A그룹 그런 거라서 예, 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카렐의 예. 제구력 그다음에 한나은이 아직 지금 뭐 그
경기 안 뛰고 있죠.
연습 경기도 네.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한나은 또 나이가 되게 많아서 나이 메이저리그 출신 이런 딱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이 좋은 기량을 꾸준하게 경기에 뛰면서 보여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작년에 SK 스카지 예. 단적으로 보여준 것처럼 그렇죠. 한나은이 지금 나이가 되게 많은 선수라 예. 그런 부분이 좀 불안한 부분 있죠.
또 LG는 가장 큰 약점이 이제 4번 타자가 없잖아요.
뭐 작은 이병기 미들, 선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병기 선수가 잘 치기 파워가 있긴 네. 하지만 다른 팀에서 넥센 정도 가면 4번 클리어 트리오에서 한 5번 그쵸? 치면 잘 치는 6번 정도가 네. 아닐까 싶은데
넥센의 지금 4번 타자는 LG에서 원래 네. 있던
그렇죠. 이제 그 그런 그 파워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극복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외야에서 좀 노장들이 많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경기 숫자가 144경기로 늘고 했기 때문에 또 문선재하고 김용희 선수가 외야로 변신을 하는데 그 선수들이 또 어떻게 뒤로 받쳐주느냐도 변수가 될 것 같고.
자 오늘 뭐 보니까 두 분 다 뭐 삼성, 넥센,
SK
이 정도 꼽아주셨는데 뭐 올 시즌 마치고 다시 한번 모여서 반성하는 시간 한번 가질지 우리 야구팀의 예측력이 어느 정도인지 수술 한번 점검해 보고요.
원래 이런 거 맞는 경우가 네. 없습니다.
아, 네. 벌써부터 말을 빼시면 안 돼요.
아니, 근데 이건 객관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 우리 얘기하다 보니까 강정호 얘기가 또 몇 번 나왔는데 지금 아까 그 기여율, 기여도 네. 고가다 나왔고 좀 전에 뭐 넥센 얘기하다가 또 나왔는데 그제 또 홈런도 치고 해서 이성훈 기자 또 강정호 갖고 또 취재 파일인가요? 아니면 네. 야구 전 취재 파일 쓰셨나요? 네. 한번 좀 예측을 한번 해봐 주시죠. 그 내용 바탕으로 해가지고 강정호가 오늘 어느 정도 급의 올해 피츠버그에서 활약을 할지.
그러니까 얘기해서 제대로 하려면 30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한국 리그는 분명히 이제 메이저 리그보다 수준이 낮아요. 근데 수준이 낮은 리그인데
더블 A에서 트리플 A 중간쯤.
아니요 지금 이렇게 통계들을 보면 트리플 A 보다 오히려 약간 나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트리플 A에서 메이저 리그 사이 정도다.
타자 친화형 좀 트리플 A 리그 정도 되겠네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수준 MLB보다 수준이 낮은 이유는 톱 클래스의 선수들이 야구를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선수층이 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재능의 분포가 예. MLB 같은 경우 굉장히 조밀하고 예. 우리는 굉장히 넓은 예. 다시 말하면 한국 리그에서 톱 클래스 이상 한국 야구에서 역대급의 기량을 가진 선수는 미국 가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류현진.
류현진은 예. 한국 프로야구 사상 선발 전문 투수로는 역대 최고였거든요.
선동열
그러니까 감독. 역대 최고의 투수는 선동열 감독이지만 네. 아, 역대 최고의 선발 전문 투수는 류현진이거든요. 예. 뭐 미국 가서 당연히 성공했고. 네. 아마 그래서 그런 이유로 오승환 선수도 미국 가면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 근데 그 일본 프로 우리보다 수준이 높다고 평가되는 일본 프로야구 경우에 야수가 가서 크게 성공한 이유는 사실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건 또 약간 다른 문화적인 그런 부분인데 그 얘기는 정말 하면 30분 넘게 해야 되는 얘기라 일단 적혀놓고요.
아, 하고 뭐 자르면 돼요. 하세요 그냥. 아니 뭐 입으로 가죠. 입으로. 아니 하세요. 저 잠시 아니 저 공감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 사실은 이제 제 말 나온 김에 얘기해. 예전에 이성훈 기자가 취재 파일 이제 글을 썼던 것 중에 그런 글이 있었어요. 왜 일본 프로야구 내야수 특히 유격수들이 가면은 실패라냐. 대표적으로 예전에 마쓰이가지오가 뉴욕 매체 갔을 때 일본에서는 굉장히 수비가 좋은 선수라고 그러는데 왜 뉴욕 가가지고는 그 수비 못하는 선수가 됐냐에 대해서 타구의 스피드가 메이저리그와 또는 일본 또는 한국이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뭐 외야수는 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뭐 동양인 내야수는 상당히 힘들다라는 글을 실제로 쓰신 적이 있잖아요. 네, 이성훈 기자. 그럼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강정호는 굉장히 성공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야수로서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야구 문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야구 문화는 우리가 그 뭐 WBC라든지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국제 대회를 통해서 이제 일본 선수들을 접하거나 아니면 야구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일본 리그를 직접 보시기도 하겠지만 보면은 컨택의 문화예요. 타자들이.
그 파워보다 네. 지금 잘 맞추는 걸 중시한다. 그러니까
아웃되지 않는.
네. 아웃되지 않는.
네. 아웃은 굉장히 창피한 일.
삼진 같은 거 특히. 네.
특히 네. 삼진. 네. 창피한 일.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아나가고 네. 그걸 통해서 이제 버트도 많이 되고 이렇게 네. 득점을 짜내서 그걸 지키는.
스몰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일본 야구의 문화. 이거에 좀 벗어난 철학을 가지면 일본 야구 안에서 굉장히 좀 피곤해요. 그 미디어들도 많이 공격을 많이 하고. 아,
이단하다.
네. 이제 그런 문화 속에서 커온 특히 내야수들은 더구나 이제 내야에서도 이제
센터라인
필더라고 하는 센터라인들은 네. 이제 아무래도 민첩하고 파워보다는 이제 그 빠름과 정교함 네. 이런 걸로 살아남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야구 문화에서 더더욱 이제 컨택에 주력하는. 네. 근데 이제 메이저리그라는 문화는 그게 아니잖아요. 네, 장타가 필요하고
장타라도
예. 네. 장타가 중요해. 장타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타구의 스피드거든요. 네. 빠른 타구는 멀리 가요. 물리학적으로. 네. 빠른 타구는 멀리 가야 되고.
보기에도 멀리 가요.
뭐 대표적으로 지금 보스턴에는 헨리 라므레즈 지금 그렇죠. 이런 선수들. 네.
예. 야셸 부이그. 네. 뭐. 그러니까 일본에서 보다 훨씬 더 헛스윙도 많지만 삼진도 많지만 빠른 타구도 훨씬 많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보다 특히 이제 그 강한 타구를 가장 많이 처리하는 유격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수비에 대한 적응이 힘들 수 있고 예. 특히 이제 그 일본인 야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가서 이제 메이저리그 스프링 캠프를 가서 직접 본 선수가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그
마쓰이가조
마쓰이가조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정말 일본에 취재진 한 200명 왔어요.
그렇죠. 네. 엄청 돈도 많이 네. 받고 왔고 그때
그 네. 연습 투구 배팅 연습할 때 공 몇 개 쳐나 이런 거 다 세고 있어요.
일본인들답게.
그 저가 제가 만약에
스몰 취재.
제가 그 입장이면 정말 이 프레셔를 저거 어떻게 견딜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스이 가진 입장이면. 네.
뭐 당연 뭐 그걸 딛고 성공한 뭐 이치로 이런 네. 그 마스이 히데키 같은 정말 이 대선수들도 네. 있었지만 정말 일반적인 선수가 저거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불리한 네. 환경에다가 그런 프레셔까지 딛고 성공한다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그때 들어서 이제 그런 글을 썼고 강정우 같은 경우에는 그 취재 파일에도 썼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재능의 분포상 강정우는 한국 프로야구에서 역대급의 선수예요.
유격수로서
특히 유격수로서 네. 역대급의 선수고
수비 그러니까 공수를 총체적으로 생각해서
아니요 공격적으로.
공격적으로.
공격 면에서는 충분히 통할 만하다.
네, 공격력에서는 네. 한국 프로야구 역대급의 선수고 수비는 검증이 필요해요. 사실 그 안 해봐서 아직 안 해봐서 몰라요. 뭐 혹자들은 한국 프로야구가 일본과는 달라서 한국 프로야구가 이제 미국과 비슷한 스타일이고 특히나 이제 작년에 조금 높아진 공인구의 반발력 이런 것 때문에 타구 스피드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일본 야수들보다는 미국에서 이 적응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도 리그 수준이 그러니 MLB에서 수비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수비력에 대해서는 이건 검증이 필요한 거지만 공격력만큼은 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게다가 특히 이제 뭐 그때 취재 파일에서도 썼습니다만 이제 그 피츠버그의 홈구장 PNC 파크가 굉장히 타자들에게 불리한 구장으로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우타자한테 특히 불리한 구장. 강정호 우타자고.
네. 우타자 홈런 타자.
그러니까 우타자 홈런 타자. 네.
홈런이라는 건 어떻게 나오냐면 플라이볼이 멀리 가면 나오는 게 홈런이죠.
그렇죠. 뜬공이 멀리 가면 네. 나.
뜬공이 멀리 가면 나오는 건데 멀리 치는 오른손 뜬공 타자에게 불리한 구장이 PNC 파크인데.
근데 우리가 흔히 알려지고는 강정호는 홈런을 많이 치는 우타자라고 알려져 있.
인데 네. 그 타구 경향을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뜬공 아웃 그다음에 뭐 플라이볼 아웃 땅볼 아웃 이런 비율들을 계산해보면 이 선수의 타구 경향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강정호의
예. 아 그리고 따로 뭐 말씀드리겠지만 인플레이 타율 BABIP라고 부르는 그 두 가지 수치를 종합해보면 타구의 타구 경향을 알 수 있는데 강정호는 예를 들어서 이제 박병호, 최영우 이런 네. 식의 전형적인 뜬공 홈런 타자가 아니에요.
아니다. 아니다.
강정호는 라인 드라이브 타자.
라인 드라이브 타자.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헨리 라미레즈 같은
그렇죠. 헨리 라미레즈, 야시엘 푸이 이런 식의 타구 경향을 가진 타자라서 이런 타자들한테는 PNC 파크는 불리하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넓어서
좌우 갭 넓기 때문에 갭이 넓기 우중간 좌중간이 넓기 때문에 이 사이를 뚫어가지고 장타를 삼루타를
오히려 외야수들이 수비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지금 피츠버그의 중심 타자들 그러니까 뭐 저기 누구냐 앤드류 맥커친 스탈링 말할 때 그다음에 작년 MVP급 활약을 보였던 붙였던 조시 해리슨 이 세 명이 다 우타자거든요. 예. 세 명의 특징이 빠른 라인 드라이브 타자예요. 아
어느 정도 그 특성을 알고 구성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피츠버그는 뭐 몇 차례 기사가 나왔지만 아까 뭐 빌리빈 네. 뭐 이런 세이오메트릭스 말씀하셨지만 메이저리그 안에서도 이런 그 통계 분석에서 최첨단을 달리는 구단이거든요.
그 성적은 별로 안 좋죠.
아니 최근에 좋아졌죠.
좋아졌죠. 네.
오늘 세 번째 좋습니다. 틀리고 있습니다.
혜태가 제일 웃겼어요.
강정호의 이런 성향을 놓쳤을 리는 만무하다. 하여튼 뭐 아까 빌리윈 뭐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피츠버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대부분의 메이저리그 팀들이 그런 야구 분석팀, 베이스볼 어널리시스 디파트먼트를 다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지만 특히나 피츠버그는 그런 그 야구 통계 분석 이걸 구단 운영에 반영하는 걸로는 거의 탑 수준의 구단이기 때문에 강정호 선수의 그런 타구 경향을 놓쳤을 리는 만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어요? 팀들도 세이버매트릭스 가지고 하나요?
지금 이제 뭐 NC, SK, 넥센 이런 데서 이제 도입을 시작한 정도고 아직 야. 현장과의 교감, 현장에서 그런 데이터를 실제로 게임에 이용하고 이런 건 아직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는 단계고요. 뭐 그 김성 감독이 오히려 데이터 이용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죠. 예전에 일본 시절에 보셨던 그 이제 야구 정보 시스템이라고 그러니까 네. 그 전력 분석원이 그 공 구질과 코스를 컴퓨터에 입력하고 그게 프로그램화돼서 이제 타자별 투수별로 분석하고 이런 걸 도입해 오셨고 그 운영을 김정준 전 위원
아들에서
네. 직접 같이 하셨고 오히려 김성 감독이 그런 부분에서 더 이 게임에 대한 적용 예. 부분에 더 앞서가셨던 부분이 있죠.
본인이 노트를 또 굉장히 꼼꼼하게 하시죠.
네. 하셨던 분이고
항상 경기할 때 더그아웃에 네. 미치는 모습은 뭔가를 쓰고 계시잖아. 아.
자 오늘 뭐 김성근 감독 얘기로 시작해서 또 강정호 선수로 갔다가 또 다시 김성훈 감독으로 이거 어떻게 넘어오나 했는데 지금 잘 넘어왔어요. 넘어왔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좀 궁금한 게 우리가 보통 일반인들은 그 항상 이 매스미디어 기자들을 통해서 어떤 그 셀레브리티 유명인사 이런 사람들을 접하기 때문에 한 단계 걸러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궁금할 수가 있어요. 기자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취재하는 분야가 아니면 야, 저 정치인 혹은 뭐 저 사람 진짜 어떤 사람이야? 이래가지고 기자들끼리 와서 또 물어보잖아요. 야, 저 사람 근데 진짜로는 어때? 왜 이렇게 물어보는데 두 분이 실제로 두 분도 그렇고 또 다른 야구 기자들 사이에 평판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김성근 감독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좀 인기 있는 분인지 국민한테 인기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되게 좀 뭐 그것과는 좀 다르다든지 뭐 이런 얘기 있으면 좀 들려주세요. 우리 청취자들 위해서.
제가 그러니까 뭐 제가 아는 김성근 감독은 그러니까 김성근 감독 스타일이 원래 그러니까 SK를 맡기 전까지는 뭐라고 해야 되나 원리 원칙 그리고 인기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아, 팬 별로 오로지 승리.
그래가지고 예. SK에서 이게 저기 되신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아니요 또. 그렇지 않아요. SK에서 바뀌었어요.
아 SK 바뀌었다? 가면서
SK 가면서 이제 SK에서 SK가 사실 팬들이 늘어난 게 김성근 감독 가면서 이제 확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때 SK 가서 김성근 감독이 등번호를 38번으로 바꿉니다. 네. 그 이제 팬들하고 좀 가까이 가보려고 38광땡이라고 38번으로
바꿨어요. 아, 진짜로?
예, 진짜로. 예. 김성근 감독이 그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러니까 팬들이 있어야 프로가 존재한다는 거에 대한 뭔가 절실한 깨달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 SK 시절부터 해서 그래서 지금은 그런 자신의 인간적인 면모를 굉장히 표출을 많이 하시고 예전에는 말씀도 그러니까 기자들과 그렇게 그 농담도 그렇게 많이 안 하고 그랬대요 예전에는. 예. 저는 예전 잘 모르겠는데 근데 SK 시절부터는 이제 좀 더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인간적으로 농담도 잘하시고 이렇게 지금 뭐 강연 같은 거 하시는 거 보면 정말 위트가 넘쳐나 충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봤을 때 인간적인 면이 굉장히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면서 더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또 그리고 매스컴을 약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좋아하시고 즐겨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네. 청와대 가서 강연도 하시죠.
네. 그러니까 뭐 인기는 당연히 기자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팬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기자들한테도 괜찮다.
아 그럼요.
이성 기자는 어떻게 봅니까?
말씀하신 그대로고요. 그러니까 본인만의 어떤 너무 뚜렷한 주관과 야구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구단 수뇌부와 마찰을 일으키고
충돌이 많았죠.
그래서 네. 이제 성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그만두고 이제 이런 역사를 반복해줬는데 사실 이제 그런 면에서 한화 팬들 이 이제 좀 반가워하고 좋아하셔도 될 부분은 이제 지금 한화에서는 거의 김 감독께서 그 전권을 잡으셨거든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아무래도 밀어주시나 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의리로
프런트에서 프런트에서 뭔가 김 감독의 어떤 권위와 김 감독의 뜻에 거스르는 뭔가를 할 수 있는 하겠다는 생각 상상조차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김 감독 이 비로소 이제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이 구단을 정말 끌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 3년이 정말 궁금합니다. 기대도 되고.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시간 또 꽤 많이 흘렀는데요. 이쯤에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디오 취재파일 특집 야신 김성근 감독 과연 올해 성공할 것인가? 이걸 주제로 얘기를 나눴고요.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출연해준 SBS 보도국 스포츠부 야구팀장 주현민 기자 그리고 이 지상파 야구 담당 기자 중에 이 최고의 세이버 매트리션인 이성훈 기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메이저리그 팬 우리 LG 팬 임찬정 기자 수고 많았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SBS 오디오 취재 파일이 다음 주부터 특별한 진행자를 모십니다. 누구냐면요. 촌철살인 클로징 멘트로 유명한 전 SBS 8시 뉴스 앵커 김성준 기자가 오디오 취재 파일을 앞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풍부한 현장 경험과 탁월한 방송 능력을 갖춘 김성준 앵커의 진행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SBS 오디오 취재 파일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디오 취재 파일 프로듀서로서요, 번외편으로 틈틈이 청취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심석태, 기술 이병주, 진행 이주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리시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잘린 거죠?
잘리는 거죠?
왜 그렇게 어렵게 얘기해요? 저는 잘립니다 그냥.
그렇게 할게 버렸나?
잘했습니다.
아, 고생했네. 아,
이거 끄면 되죠?
잘리지 말고.
아니요, 이거 어떻게 안 받지? Times never seem so good. I've been inclined to believe there never was, but now I look at the night.